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는 내 동족 때문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 자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동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독게 끊어짐을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당신의 계획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만드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옹기장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 덩이로는 특별한 일에 쓸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덩이로는 보통으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었던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빠르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을 조금 남겨두셨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짓는 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여기고 그 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레위기 제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떼어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당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당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수당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수당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유임식에서 쓸 또 다른 수당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유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유임식에서 잡은 수당이어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유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유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유임식은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하였다. 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자 몇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하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을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의회를 떠나며 자기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들과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고 그들의 이권이나 지위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산헤드린 공회는 잔잔하게 웃고 있는 사도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없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 몰래 모두 죽일 작정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기 위해 모인 이 무리 중에도 아직 양심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본문의 표현대로 교법사로,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율법교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품을 성령과 누가는 표현하기를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그들에 관한 의논을 하는 것을 봐서도 대단히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어쨌거나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의 이루어지는 결과인 복음 속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경 자체가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교훈이 바르지 않을지라도 품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에서 헤아릴 때 가능하고 또 이러한 위협과 핍박에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임을 배웁니다. 앞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는 보장될 수 없고 다만 주님의 예언과 사도들이 당한 일들을 통해서 고난받을 각오와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처럼 확신하고 살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즉 복음의 도구로 역할하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바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35절과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최고의 양심의 한계를 본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긴 하지만 대단히 소극적이고 거기에 붙여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시간을 흘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는 듯 했지만 뒷부분에서 언급되기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이것이 간악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옳게 여겼으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을 자신들의 분노를 그대로 나타내고 마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여 채찍은 타는 말을 부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써야 될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편이 아닌 바리새인들이라는데도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입장에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당파 싸움의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입장이 되었든지 예수도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사도들은 그들의 당파 싸움에서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함을 봅니다. 예수도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죄에 붙잡힌 양심은 극단에 가서는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세상 최고의 양심도 결국 사람을 자유하게 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낡은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죄 아래 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은 흥미가 없고 자신의 것을 잃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에만 온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6절에서 39절 중심으로 사람으로조차 나타난 것은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예로 들고 있는 드다나 갈릴리 유다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여기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교법사의 말은 진실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일은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심심치 않을 정도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역시 그들의 마지막도 이 사람의 말처럼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8절 하반절에 했는데 사람으로조차 나는 것은 다 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의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과신하고 큰소리쳐봐야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39절을 했는데 사람으로 쫓아난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로 난 것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또한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는 로마 정부에 대항한 한 유대인 반란자로 몰아붙이고 말살하고 수없이 시도됐지만 이 역사가 다하기까지 쇠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일이라면 언젠가는 끝장이 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이 천지의 주인 되시고 죄악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일이라면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난관일지라도 넉넉히 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쫓아난 확신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을 기뻐했고 삶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고백함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산상보훈에서 예언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같은 산상보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은 당시 사도들에게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이 역사가 완료될 때까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0절에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기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42절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랬다는 것이고 2장 46절처럼 성전과 집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 먼저 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복음과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설령 종교적인 양심일지라도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진리라고 큰소리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무너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급은 하늘이 영원한 나라에 담보하고 이 땅에서 대가가 있건 없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은 오히려 기뻐하고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신앙이 첫째이며 신앙과 삶이 일관됨을 나타내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들을 증거하는 삶이 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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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들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서 계셨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그때 악마가 와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팠답니다. 악마도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마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또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주는지 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악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거기에 꼭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도록 막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바로 그 나그네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여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후 하와는 자기가 낳은 후손이 그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달랐지만 하와의 마음도 먼 훗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인생에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날 때가 처음 겪은 절망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인 그녀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사람들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랬듯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엾은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먼 옛날 하와의 한숨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절망처럼 역사 이래로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와처럼 그리고 두 제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죄를 지은 후 낙원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그들을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포로들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지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라디오라는 귀한 매체를 통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복음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영혼들을 어여삐 여기시사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많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거저 받은 것을 아낌없이 거저 주는 그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저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생계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곳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워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